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나 역사적인 결정적 순간을 딱 떠올릴 때면 말이죠. 뭔가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실이나 천재적인 전략가들이 모인 비밀회의 같은 걸 기대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정밀한 기계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거나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웅장하고 깔끔한 그림을 원하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역사가 아주 깔끔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직선 형태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네, 위대한 결과물에는 그에 걸맞은 위대하고 흠결 없는 시작점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요. 그 깔끔하고 완벽했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주 와장창 깨지죠.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의 청사진이 화려한 왕궁의 전략회의가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를 질투하고 죽이녀드는 징글징글한 저녁 식탁 앞이나 다늙은 아버지가 침상에서 숨을 헐떡이며 남기는 유언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숨 막히는 가족 드라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자료가 바로 구약 역사에 대한 로버트 바노이 박사님의 28번째 강의록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꼼꼼하게 정리한 테드 힐데브란트 텍스트들이죠.
네, 아주 방대하고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막장 가족사나 인생의 혼란스러운 굴곡들이 사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적인 실수, 뭐 이기심, 우연으로 가득한 진흙탕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설계도가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야, 진흙탕 속의 설계도라니 표현이 딱이네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 복잡한 가족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또 왕권의 확립, 나아가 구속사라는 인류 전체의 큰 그림으로 확장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오늘 추적해 보는 겁니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추기 위해 서사의 첫 출발점인 창세기 49장으로 곧바로 직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야곱의 축국 장면이죠?
맞아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침상 곁으로 하나하나 부르는 장면입니다. 보통 가족이 임종이라고 하면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라, 이런 소박하고 따뜻한 덕담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훈훈한 마무리죠, 보통은.
근데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약간 그 거대 그룹의 창업주가 수십 년, 수백 년 후의 기업 지배구조랑 각 계열사의 미래를 법적으로 완전히 구속력 있게 선포해버리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에 가깝거든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노아가 새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야곱 본인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야곱이 여기서 뱉은 말들은 단순한 아버지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면 뭐였을까요?
이건 후손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규정하는 영감받은 예언적 선포였죠.
아, 예언적 선포요?
네,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장자의 권리와 가장 압도적인 축복이 첫째나 둘째가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넷째한테요? 보통은 첫째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며 유다가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유다를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에 비유하죠.
아, 성경 구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는 이 떠돌이 가족에게 사자라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상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결정적인 단어요?
바로 규. 영어로는 셉터라고 하죠. 왕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와, 왕의 지팡이요? 이건 유목민들의 텐트 안에서 나올 스케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한 국가를 통치할 왕실이 탄생할 거라는 선포인데 그 당시 양을 치던 고대 유목민들에게 왕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 건가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엄청난 도약이죠. 당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번듯한 영토 하나 갖지 못한 이리저리 떠도는 70여 명의 대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영토도 없는 난민 수준이었네요.
네. 국가적 형태는커녕 생존 자체가 늘 위태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허름한 텐트 안에서 먼 훗날 한 민족을 다스릴 왕의 지팡이, 즉 국가의 공식적인 통치 구조가 예고된 겁니다.
텐트 안에서 국가의 통치 구조가 세워지다니 진짜 극적이네요.
훗날 사사시대의 혼란기를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메시아적 통치자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권의 법적 기원이 바로 이 늙은 아버지의 침상에서 확립된 셈입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여기서 성경의 거대한 흐름을 아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어떤 의문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 우리도 이웃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성경은 그 상황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혼이 나죠.
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서 엄청 질책을 받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인 것처럼 묘사되는데 왕권이라는 제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이렇게 분명히 존재했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 자체를 인간의 실패나 반역의 결과라고 오해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질책받은 이유는 왕실이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구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가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당장 눈앞에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줄 군사적 독재자를 원했던 겁니다.
아, 눈에 보이는 힘을 원했던 거군요.
맞아요. 이웃 이방 나라들이 가진 그 억압적이고 세속적인 시스템을 부러워했던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인간적인 권력을 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권력이라 뼈 때리는 말이네요.
하지만 왕권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49장이 증명하듯이 왕권은 하나님의 계획간에 있던 필수적인 제도였습니다.
아, 애초에 계획에 있었다?
네, 심지어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어떤 조건의 왕을 세워야 하는지 율법으로 미리 쫙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책이나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 우리도 멋진 스펙을 가진 인간 리더를 달라고 했던 그 불신앙적인 속마음이 문제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 진정한 통치자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통로로 이미 설계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이 규, 즉 왕의 지팡이는 단순한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궁극적인 왕을 향해 손가락을 딱 뻗고 있는 이정표인 겁니다.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의 토대가 주어졌다는 건 명확해졌네요. 그런데 이 왕권이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언어학적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번역의 차이에서 오는 미스터리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번역법마다 말이 달라서 꽤 당황했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의 뒷부분인데 어떤 성경은 그 킹제임스 버전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현대 번역본인 나이브이는 그것이 속한 자가 오기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극명하게 갈리죠.
그러니까 실로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속한 자라는 문장인지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수백 년 동안 언어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모호성 때문에 파생된 논쟁인데 학자들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루죠?
카일과 델리치 같은 주석가들은 이 실로를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람에서 파생된 메시아의 특별한 고유명사로 봅니다.
평화와 안식을 주는 진정한 왕이 올 때까지 왕권이 유지된다는 거죠?
이름으로 본 거군요.
반면에 메로디스 클라인 같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고대 다른 문헌에서 메시아의 칭호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이름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라는 건가요?
여기서 에스겔 21장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평행 구절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마지막 왕의 왕관을 벗겨버릴 때 주어지는 예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기까지 엎드러지리라. 이 표현이 창세기의 의미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기까지요?
네, 히브리어로 그에게 속한이라는 뜻의 아세르로라는 문장이 세월이 흐르며 축약되어서 실로가 되었고 이것이 성경의 실로로 기록되었다는 언어학적 추론입니다.
와, 수천 년 전의 언어학적 퍼즐 맞추기네요. 흥미롭긴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죠?
히브리어 어원이 안식을 주는 자라는 고유명사이든 아니면 에스겔서의 그에게 속한 자라는 문장의 축약형이든 그 수천 년 전에 복잡한 번역 논쟁이 정보의 홍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가요?
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왜? 그냥 학자들끼리의 학술적인 지적 유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의 탁상공론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번역의 차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면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요?
네. 수백 년 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이 말씀을 딱 대입해 보시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요. 다윗의 후손인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진짜 가장 비참한 상황이네요.
유다 지파가 자랑하던 왕권은 산산조각이 났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조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암흑기 속에서 이 창세기의 모호한 텍스트가 그들에게 어떤 법적 근거가 되었을까요?
아, 잠깐만요. 비록 지금 눈앞에 왕관은 바벨론한테 빼앗겼지만 왕권 자체가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올 때까지 잠시 보류되었을 뿐이라는 그런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유다 지파의 철저한 실패와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이 텍스트는 바벨론 한복판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도래할 때까지 유다의 혈통적 권리는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 이방 땅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든 강력한 생존 메커니즘이 바로 이 고대의 텍스트 안에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번역이 A이든 B이든 결론은 궁극적인 진정한 왕의 도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함없는 메시아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절망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텍스트의 힘이라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사의 흐름이 아주 기가 막히게 꺾이더라고요.
네, 완전히 전환되죠.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당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떠집니다. 가나안 땅에 온 가족을 몰살시킬 엄청난 기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왕의 씨앗을 품고 있어도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텐트 안에서 온 가족이 굶어 죽으면 마스터 플랜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카메라는 다음 장에서 유다가 아니라 뜻밖에도 무대를 통째로 이집트로 옮겨놓을 결정적인 한 인물, 바로 요셉을 향해 급격히 줌인합니다.
맞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장르의 전환은 정말 극적입니다. 창세기는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톨레도시 무슨 뜻이죠?
세대 또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이야기의 구조적 전환점을 나누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포커스는 야곱이라는 개인의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는군요.
네, 가족 단위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무려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으로 팽창하고 형성되는 국가적 생존기로 서사의 스케일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마치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좁은 방의 심리 드라마가 갑자기 국가 안보와 식량 위기, 국제 정치를 다루는 거대한 스케일의 정치 스릴러로 장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정치 스릴러?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런데 그 거대한 국가 구원의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작동시키는 트리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17살 소년 요셉이 가졌던 그 얄미운 오만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초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위인전에서 기대하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멀죠.
한참 멀다 마다요. 형들이 밖에서 양치면서 좀 농땡이 피우거나 잘못을 하면 아버지한테 쭈루룩 달려가서 고자질하고요. 게다가 자기가 중심이 돼서 형들의 콕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는 그걸 또 형들 앞에서 굳이 자랑스레 떠버립니다.
진짜 눈치 없는 행동이죠.
눈치도 없고 자기애로 똘똘 뭉친 전형적인 10대 사춘기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메커니즘이 진짜 흥미로운 건 요셉의 그 철없고 오만한 행동들이 형들의 질투와 분노를 임계점까지 폭발시켰고요. 그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만약 요셉이 인격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형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면 이집트로 갈 일 자체가 없었겠죠.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네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 그런 얄미운 결함들이 오히려 거대한 섭리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치명적인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의 여정도 찰절히 억울한 일투성입니다. 노예로 구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 정치범들인 파라오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드디어 구명주를 잡나 싶었는데 여기서 인간 심리에 아주 리얼한 디테일이 작동합니다.
아, 그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요? 감옥에서 복직되어 풀려날 때 요셉이 나가시면 제발 저 좀 기억해서 이 억울한 옥살이 좀 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네, 간절했겠죠.
그런데 관원장은 궁궐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요.
다른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도 당장 내 발등에 불이 꺼지고 내가 살만해지면 타인의 절박함은 너무나 쉽게 증발해버리는 그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그 2년의 지독한 망각, 그 배신의 시간조차도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요?
바라오가 풍년과 흉년이라는 전 국가적 위기에 대한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은 감옥이라는 대기실에 머물러야만 했으니까요.
아, 대기실.
만약 2년 전에 관원장이 요셉을 부탁을 기억해서 일찍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 버렸을 테고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을 겁니다.
아하, 일찍 풀려났으면 파라오를 만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겠네요. 결국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일약 이집트의 2인자, 실질적인 통치자로 등극합니다.
네, 극적인 반전이죠.
그 모든 감옥에서의 썩어가는 시간, 배신당한 기억들이 결국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었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야곱의 가족, 특히 그 안에 있는 유다의 왕실 혈통을 기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집트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옥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키워내기 위한 거대한 세팅이었네요.
요셉이 이집트라는 무대의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잡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동안 그 보호막 아래서 진정한 왕의 혈통인 유다가 살아남는 이 교차점, 이것이 바로 바노이 박사님의 강의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구속사정 마스터플랜의 백미입니다.
진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웅소설을 볼 때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죠?
구선자 역할을 한 요셉조차도 흠집 많은 인간이었지만 진정한 왕의 혈통을 이어갈 유다는 사실 요셉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윤리적 파탄자였잖아요.
아, 유다의 어두운 면이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첫째 르우벤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할 때 야, 피 묻힐 거 뭐 있냐.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인신매매를 주도한 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학자 N.H. 리더보스는 요셉을 지나치게 흠결 없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알레고리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결함은 약과죠. 유다의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마주하는 건 훨씬 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당혹스럽죠.
특히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뜬금없이 끼어있는 듯한 창세기 38장의 에피소드는 유다의 윤리적 밑바닥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 며느리 다말과의 충격적인 사건 말이죠.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침을 합니다. 나중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가 대노하면서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 라고 소리치잖아요.
자기가 원인 제공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위선을 떠는 거죠. 하지만 다말이 유다가 그녀에게 증표로 맡겼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놓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유다의 그 끔찍한 위선과 추악한 실체가 세상 천지에 폭로되고 말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 인생 최악의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보통 한 국가의 건국 신화나 왕조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는 싹 삭제하거나 어떻게든 신성하게 미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보통 영웅 서사에서는 우리 위대한 유다 왕조의 시조이신 조상님은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성인 군자였다. 이렇게 포장해야 정상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래야 통치에 유리하죠.
성경은 왜 굳이 이스라엘 최고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이런 끔찍한 도덕적 실패를 가감 없이 그토록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결함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이야기의 영감을 떨어뜨리나요? 아니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현실성을 부여하나요?
오히려 후자입니다. 영웅을 신격화하지 않고 그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기록의 역사적 진실성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조작된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아, 팩트라는 거군요.
동시에 이것은 구속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아이러니와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한 도덕성이나 훌륭한 스펙에 의존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스펙에 의존하지 않는다.
네, 인간의 이기심, 배신, 오만함, 심지어 끔찍한 윤리적 실패라는 진흙탕을 관통하면서도 기어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십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반전이요?
그 창세기 38장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낳은 결과 말입니다.
아, 다말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 베레스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룻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연결해 보면요. 바로 그 가장 부끄러운 윤리적 실패의 현장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시작으로 헤스론, 람, 암미나답, 그리고 보아스를 거쳐 2세, 다윗왕으로 이어집니다.
와, 다윗왕까지요?
유다의 가장 수치스럽고 위선적인 실패의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다윗을 지나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왕실 혈통의 핵심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세상에!
실패를 폐기처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재료삼아 역사의 가장 빛나는 징검다리로 만드신 메커니즘이죠.
진짜 인간의 위선과 수치로 얼룩진 실패가 메시아를 향한 생명줄이 되다니.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과정이 그저 경이롭습니다.
네, 정말 숨막히는 서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실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야곱이 침상에서 뱉었던 유다의 사자와 실로의 왕홀에 대한 예언적 축복, 그리고 가뭄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이집트로 무대를 옮겼던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존기.
네, 아주 장대한 이야기였죠.
이 거대한 서사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던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영웅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철없고 오만했던 10대 소년, 동생을 팔아넘긴 형제들, 은혜를 가맣게 잊어버린 관원장, 그리고 치명적인 윤리적 위선을 저지른 유다까지 다 이기적이고 결함투성이인 인물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 어긋나고 흠집난 퍼즐 조각들이 절묘하게 모여서 국가의 생존을 이뤄내고 궁극적인 통치자가 오실 혈통을 완벽하게 보존해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서사를 이제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적용이죠.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상황이 내가 그렸던 청사진처럼 완벽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와 결함 때문에 이미 나는 큰 그림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며 깊이 좌절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유다의 이기심과 도덕적 실패조차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혈통을 이어가는 도구로 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 가장 실패했다고 느끼는 뼈아픈 순간, 혹은 도무지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어 가장 혼란스럽다고 원망하는 바로 그 인생의 챕터가 훗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유산을 남기기 위한 비밀스러운 토대 작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강력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마스터 플랜은 화려하게 세팅된 상황실이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이 마주 앉은 그 골치 아프고 징글징글한 현실의 식탁 위에서 이미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발견한 이 위대한 아이러니를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퍼즐 조각에 꼭 대입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